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키는 이 거짓 선생들은 대단히 큰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은 대단히 열심을 내었는데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대하여 이 거짓 선생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거짓 선생들에게 매이고 그 거짓 선생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요 자기들을 추종자로 만들었어요. 열정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열정 모든 확신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여러분 전주 시내 곳곳에서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팻말 들고 서 있었던 여자분들이 수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서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그래서 뭐 베리칩 몇 년까지 받고 몇 년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전주 시내 모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뭐 평화동에도 서 있고 한옥마을에 가면 곳곳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설교하면서 제가 베리칩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을 작파하고 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가짜 열정 있습니다. 가짜 열정 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진리에 대한 열정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신천지 사람의 열정, 은상호 하나님의 증인의 사람의 열정, 혹은 뭐 여호와의 증인의 열정, 여러분 그런 거짓에 대한 열정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진리에 대한 열정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짜 열정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 어리석다 말은 하면서도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읽으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진리에 대한 열정 식어버리고 오히려 거짓에 대한 열정 가진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가 아주 서먹서먹해져 버렸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본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참이 환대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하고 혹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이렇게 얼마나 바울을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사실 이것이 바울에게 깊은 감동이었던 이유는 오늘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이 육체의 약함이 사실 뭔지 잘 몰라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15절을 보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사도 바울이 아마 눈이 안 좋았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 지형이 너무 힘들고 또 말라리아가 많았대, 말라리아. 그래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몸이 엄청 쇠약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척추장애인이라 그러죠. 요즘 사도 바울은 아마 꼽추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요즘은 그거를 뇌전병이라 그러죠, 간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증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의 연약함이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울을 조금 무시하고 없인 여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드러나는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같은 거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세 번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남들이 볼 때도 어떻게 주의 종이, 어떻게 사도가 참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였는지는 확실히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도 그런데 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참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진짜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누리는 큰 복이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복음을 듣는 청중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나 목회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혹은 설교자와 성도 사이에, 청중 사이에, 영적 지도자와 회중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이게 서로를 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교회가 당하는 큰 시험, 교회가 당하는 큰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바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애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더 잘 듣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그 말씀에 아멘이 되며 어떻게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 성도가 누리는, 교회가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가요, 주의 종을 정말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할 줄 아는 그런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회자 안에도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요. 성도 안에도 목회자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항상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시험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4장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 대하기를 마치 원수처럼 하도록 그렇게 미혹해서 처음에는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복을 누렸는데 지금은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사도 바울 말을 제대로 드져먹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좋았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서 서먹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뭐 주의 종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한때는 정말 우리는 간이나 쓸개나 빼준다 뭐 이런 말 하죠. 우리는 간이나 쓸개나 빼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가 관계가 깨져가지고 꼭 문산 보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사단의 무기, 사단의 무기, 이간질시키는 그게 사단의 무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죠. 하도 자꾸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마 같은 이야기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거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도 이 거짓 선생들의 게임에 넘어간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확신이 좀 부족한,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그런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가 나중에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은혜만 이야기해요. 은혜만 이야기하면요 잘난 척할 게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면요 큰 소리 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일이 없어요. 항상 은혜만 정말 의지해야 되고 항상 십자가만 의지해야 되지 자기가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의 말을 들으면요 잘난 척할 만한 게 생겨요.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너보다는 내가 더 낫지 뭐 이렇게 말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면 항상 우리는 뒤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율법주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남들 위해 큰 소리 칠 수도 있고요, 너도 나처럼 해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유세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육체의 자랑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런 자랑은 쓸데없는 것이고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고 그런 자랑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큰 소리 좀 쳐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한번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욕심을 또 그 더러운 어떤 마음을 살살 긁어줘가지고요 맞아 네가 훌륭해, 네가 멋있어, 네가 대단해, 네가 일꾼이 돼야지, 혹은 네가 좀 어른 대접을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죠. 사단이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부추기는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 그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러고 겸손하고 겸비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에요.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그냥 하나님같이 될 거다. 네가 어른이지. 네가 대접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요, 이게 사단의 소리가 훨씬 달콤하게 들려요. 성령의 음성보다 어떤 때는 사단의 소리가 훨씬 달콤하게 들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저 가르침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저 가르침이 나를 정말 이 어떤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대장 되고 내가 높임 받는 그런 참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가는 이야기인지를 잘 분별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늘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도요, 이 더러운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단이요, 그거를 살살 긁어가지고요, 그 육체의 욕망을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뭐 그러면서 대접받고, 어른 노릇 달라 그러고, 뭐 이런 자리로 자꾸 우리를 끌어간다고요.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도록 사단이 그렇게 꼬드겨요. 열심을 가지고 꼬드긴다고요. 사단이요, 이것이 죽지도 않는 것이요, 얼마나 열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은요, 이것이 잠도 안 자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한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그 가르침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배운 거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배운 복음을 따라가면 정말 예수님만 높이고 십자가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참 이 어려움인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거든 너무 성질내지 마시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처분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이면서 막 책망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기껏해야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뭔 언성을 높일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고, 내가 너희들을 눈에 정말 이렇게 대면하여 보면 내가 막 큰 소리 쳐서 너희들을 책망하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그러면서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19절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는요,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인가요? 그리스도 형상은 고난의 형상, 고난받으신 형상이고, 십자가 짊어지신 형상이고, 자기를 희생하신 형상이고, 자기를 깨뜨리신 그 형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다시 아이를 가끔씩 출산하고 난 뒤에 우리 젊은 여종들, 야, 애 하나 더 낳아. 그러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처음에는 그래 말하더라도 뭐 좀 1년, 2년 키우고 나면 또 이뻐가지고 낳고 이렇게 합니다만, 해산이라는 거는 요즘은 그나마 산부인과 가서 다 무통주사 맞고, 요즘은 해산하는 고통, 여러분, 생으로 배 아파서 낳는 분들 잘 없어요. 저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양수가 터져가지고 무통주사도 못 맞고 순산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제가, 너 정말 애썼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프죠, 해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을 내가 다시 감수하고서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네가 정말 그 고난받으신 예수,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안으로 진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는 나와 같이 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나누었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전했던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단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귀신이 여전히 활동해요. 우리가 쫓아내고 이겨야 되는데요, 그게 끈질겨서요 계속 따라 붙어가지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살살 자극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십자가만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는 최소한, 손해는 최소한으로 보면서 좀 큰 소리는 가장 많이 칠 만한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수고는 조금 하고 큰 소리는 치고 대접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인가요? 우리 시대도 그런 유혹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사단이 계속 사람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시켜가지고요 목회자를 오해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